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왔죠, 제가. 그래서 그 기억나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 뵙는 분들은 아,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오랜만에 뵙는 분들 보니까 다들 더 예뻐지시고 멋있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 더 아름다워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제일 억울하신 분. 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든 그 일들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별로 하나님 탓을 안 해요.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천재지변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심지어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9.11 사태를 기억하십니다. 9.11이 났을 때 미국이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미국이 당하게 하실까? 카트리나가 왔을 때 뉴올리언즈가 완전히 축대밭이 됐는데, 그때 사람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이볼라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고, 이제 미국에도 환자가 한두 명 생기면서 사람들이 또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카트리나를 통해서 한 동네를, 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혹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볼라라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우리를 정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질병,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세상에서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비극적인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대표가 한 발언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분단 하나님의 뜻이고 북한이 저렇게 절대 빈곤 가운데 아사 현상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그리고 교계에서도 다시 이 얘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결국 후보에서 사퇴를 했죠. 왜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니 공중에 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이나 혹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어쩌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 같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목사님들도 세상을 놀랄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묻는 것이 어쩌면 습관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런 천재지변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결혼 정령기가 되어서 결혼을 앞두고 정말 누가 나의 배우자인지 잘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철수 오빠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진영이 오빠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을 가려고 할 때 직장 서너 군데를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새 자동차를 사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 집을 사서 새 동네로 이사해야 될 때 철학이도 하고 집을 사거나 동네를 구하는 사람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크레딧 한도와 은행의 잔고 그리고 아마도 와이프의 재가일 겁니다.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몰개지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드물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에 어드미션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별로 구하는 사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묻죠. 어디를 가는 게 좋습니까? 전공을 뭐 할 건데요? 경제 할 건데요? 그러면 어디를 가십시오. 아니면 어느 학교가 더 많은 장학금을 주느냐가 어느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좋은 직장에 남들이 좋다는 좋은 직장에 갔을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구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청년부 회장하는 친구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직장을 어디가 될지 모르겠고 구직난이 심해서 자기 청년부 동생들한테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취직을 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청년부가 열심히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장과 회장의 동생이 둘 다 삼성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이 회장과 그 동생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뻐했고 청년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이 취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 중에 하나인 삼성에 취직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취직하자마자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삼성에 취직을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간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경우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입에 달 때는 그저 삼키기에 바쁘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제 친구의 아들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PCA 목사,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백인 목사님이고 몬태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친구의 아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스탠포드에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냈고 그리고 몬태나 주립대학에도 어플리케이션을 냈습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스탠포드에 어플리케이션을 낸 거는 사실은 거기를 가려고 낸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냈답니다. 자기는 몬태나 주립대학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단 인스테이트라서 등록금이 싸고 두 번째 자기는 교회에서 먼 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빠가 개척한 교회에 주말이면 올 수 있는 정도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했고 실제로 스탠포드에서 어드미션이 왔는데도 뭐 거기는 생각도 안 하고 몬태나 주립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옛날 얘기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설령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겠다는 마음을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뜻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종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헷갈리니까 하나님 좀 분명하게 가르쳐주세요. 옛날에 점쟁이한테 가면 아주 쪽지게처럼 딱 집어줬는데 하나님 제게도 좀 그렇게 보여주십시오라는 마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국 문화에 잠적해 있는 점쟁이 문화가 교회로 교묘히 위장 전입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철학 기도를 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나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기보다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이 궁금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서 차마 점장이한테는 가지 못하겠고, 그래서 한국에는 소위 예언기도라고 하는 도대체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행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기도를 해주고는 누구랑 결혼을 해라, 어디를 직장을 가라, 마치 점장이처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그 기도를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동네에 사시는지, 누구와 결혼을 하는지 별로 상관을 안 하십니다. 그 직장이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내가 그래도 보람 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면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결심을, 그 결정을 축복하십니다. 교회 안에 많은 자매들이 있는데,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와 내 자녀가 결혼을 하던 하나님은 그 결혼을 축복하십니다. 단지 자신의 성격을 잘 알아서 나에게 맞는 배우자는 이런 성격,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이러한 도울 수 있는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것만을 안다면 그 결혼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결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책임 회피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성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신앙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기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을 사실은 기웃거리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혹은 우리에게 저 나라에 하셨을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역경을 통해서 제가, 저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그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조금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그 노스 필라델피아, 노스 필리라고 그러죠. 거기서 살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5년 동안 서머 캠프를 했고, 2011년에도 7월 달부터 캠프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한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그 종교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는데 종교 비자가 말소가 됐습니다. 그 전에 물론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한 게 아직 그 프로세스가 안 돼서 제 변호사가 이제 지금부터 당신이 미국에 있으면 불법 체류가 되니까 지금 빨리 미국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캠프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캠프를 하지 못하고 2011년 7월 초에 갑작스럽게 한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변호사의 얘기는 아마 세 달에서 네 달 정도면 영주권이 다 해결이 돼서 들어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7월 달이니까 당연히 저는 대충 여름 옷만 챙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7월이 지나서 8, 9, 10, 11월이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고, 연말이 됐는데도 영주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런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2012년. 뭐 몇 달 있으면 되겠지. 그렇게 지낸 게 2012년이 지나서 20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거의 3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2년 8개월 15일 만에 올 3월 말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그 비슷한 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이 흔히 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미국으로 빨리 안 돌려보내시고 한국에 머물게 하실까? 이때 사람들의 흔한 반응은 아마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를 아직도 여기다 붙잡아 두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돌려보낼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다가 2년쯤이 지나면, 꽤 시간이 흘렀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년쯤이 지나면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롭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한국에 있는 게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좋은 조건으로 청빙을 하면 그때는 아, 이게 아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청빙을 받아들이고 한국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게 조언을 해준 성도들도 꽤 있었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 이 목사 꼭 미국을 가야 돼? 한국에도 할 일 많어. 당신 지금 2년 동안 못 갔잖아.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사역지 찾아서 사역해. 내가 찾아줄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예상보다 돌아오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데는 분명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미룬다고 생각은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이민청이 그렇게 능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관공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정세 때문에 미국에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지금은 이민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일단 원인은 그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쪽의 일들을 많이 아는 제 미국 친구들이나 또 한국에 있는 미국 변호사들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과정에서 배웠던 것은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에서 제가 하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필라델피아 빈민가에 살면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으로 정말 지금도 믿는가? 혹시 다른 기회가 오더라도 나는 그 빈민가 사역을 위해서 다른 모든 기회를 거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쩌면 저를 스스로 하나 옆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오히려 제가 하는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3년 동안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제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 한국에서, 그리고 매주 설교할 일도 없고 신방할 일도 없고, 쉽게 말해서 목사로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아갈 수 있나를 고민하면서 또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없었지만, 설교할 회중이 없었지만, 제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만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친구, 후배, 선배, 친척, 혹은 처음 만난 낯선 이에게도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개인 사정을, 그것도 정말 아주 가까운 남편 정도에게나 할 수 있는, 아내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게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괜찮습니다, 편한 대로 말씀하십시오. 상담을 하려고 만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았기 때문에, 혹은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고 구태여 소개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들 내면에 있는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을 제게 얘기했고, 그리고 저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발전을 해서 저는 또 6주 동안 6명을 모아서 기독교가 뭔지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3명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3명은 대표이사였고, 2명은 미국 변호사였고, 1명은 대기업의 중역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6주 동안 2주에 한 번씩 주중에 모여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도대체 성경에 가르치는 기독교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학에서 기독교의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거기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고 또 한국 교회에 있는 수많은 미혼 남녀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싱글 파티도 두 번 했고요. 거기서 메상이 탄생하기도 했고 또 어떻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아직도 있는 미아리 텍사스 집창촌에서 거기서 일하는 자매들을 위한 음악회를 두 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목사로서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4년이 들어와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영주권은 안 됐고 그래서 그 2013년에 다시 종교비자를 신청해서 결국 종교비자가 일단 서류 심사는 합격을 했고 그래서 미국 영사관 아시죠? 광화문에 영사관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서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인터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저보다 먼저 인터뷰를 했는데 가깝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보니까 이분도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인터뷰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굉장히 마음이 떨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전에도 편했지만 편해진 이유가 드디어 이제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분명하게. 저는 그때까지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할 수 있는 한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제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인터뷰에서 저를 통과시켜 주실 거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제 미국에 살 만큼 했으니까 한국에서 좀 일을 해라면은 인터뷰 안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오케이 하나님 미국은 이제 접습니다. 접고 한국에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어정쩡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분 떨어지고 나서 몇 사람 후에 제가 창구에 섰습니다. 뭐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뭐 영사가 내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뜻이면 당신이 나를 보낼 거고 하나님 뜻이시면 또 당신을 안 보낼 거니까 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재밌게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더니 뭐 오케이 딱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의 3년 만에 저희 동네를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좋았지만 또 다른 한편 제가 3년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과연 동네가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약간의 그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네에 딱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아시죠? 우리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와서 막 배어해주고 차 타고 지나가다 중간에 길 스트리트 한복판에 세우고 막 헝킹하고 그래서 아직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자마자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올여름에 캠프 합니까? 였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는 어디 안 가실 거죠? 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3년 있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꼭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네 사람들이 썸머 캠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 와서 몇 달 동안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캠프가 없어서 얼마나 애들이 지겨워했는지 모른다. 캠프가 없어서 동네가 얼마나 심심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더했습니다. 캠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여름만 되면 액트 아웃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 거 없고 갈 데 없으니. 그래서 유리창에 돌 던지고 AC 유닛 가서 막 돌로 막 이렇게 못 쓰게 하고 심지어 자동차를 막 두들겨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캠프 꼭 있어야 된다. 동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캠프 없어서 자기들이 너무너무 심심했는데 목사님 캠프 할 거죠? 라고 물어봐서 3월 말부터 준비해서 올여름에 캠프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더 가깝게 대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벌써 한국 가기 몇 년 전부터 그 방과후 학교를 하려고 건물을 사려고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템플 대학 주변이 최근에 투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죠. 아마 다이아몬드 스윗 안 와보신 분들 요즘에 와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5,000불도 안 될 건물이 이 집주인이 욕심이 붙어가지고 제가 나가기 전에 12만불을 불렀습니다. 근데 건물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에요. 뭐 아시죠? 플러밍도 없고 일렉트릭 워크도 안 돼 있고 뭐 심지어 그 방하고 방 사이 벽도 없어. 그냥 껍데기 쉘만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12만 불 말도 안 된다. 9만 불. 내가 한 6만 불, 7만 불은 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못 준다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못 판대요. 그러고서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 건물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팔렸으면 할 수 없고 역시 그 건물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실 거면 안 팔리고 있을 거고 팔렸으면 또 하나님이 다른 건물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건물에 역시 for sale 사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7년, 8년째 마켓이 있었는데 팔리질 않았고 이 사람이 그동안 리얼터를 7명인가 8명인가를 갈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왔더니 보더니 건물 아직 관심이 있냐? If price is right. 그랬더니 9만 불이래요. 한 5만 불이면 내가 산다 했더니 No wa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말고 그래서 결국은 7월 31일 날 클로징을 했는데 제가 얼마를 내고 클로징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와일드 게스. 네? 제가 5만 불 주고 샀으면 이렇게 와일드 게스 안 시키죠. 3만 5천 불. 3만 5천 불에 샀습니다. 아마 그것도 제가 떠나 있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좋은 일들만 가지고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를 합력하여? 자, 큰 목소리,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영어로 all things. 모든 일이라는 건 뭡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원했던 일도 원하지 않았던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떳떳하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치 점장이의 점괘를 딱 짚듯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면 설령 그 결정이 조금 잘못된 결정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결정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은 한국에서 3년, 지금 돌아보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간증을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웃에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 차를 사는 대신 괜찮은 중고차를 사고 오히려 차가 없어서 오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에게 자동차를 사라고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후 거기에 대해서 결과의 책임을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내 결정에 성공이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실패했다면 나의 잘못이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구하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혹은 안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결과를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지난 5년, 10년, 20년, 40년, 50년을 돌아보시면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다 동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십니까? 이진성 목사님을 제가 안 지도 벌써 20년이 돼가는데 목사님의 삶도 보면 사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럴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마저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여기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뉴 홉 커뮤니티 처치를 통하여서 계속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민 가정에 소망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각 도시에 소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항상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파송 찬송 부르겠습니다.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넘어진 일을 일으켜 세우며 우는 아이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아끼는 마음으로 움켜주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흩어 나눠주시고 그리고 더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세상이 높은 벽으로 다가설 때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Yeah.